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을 진행하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두 분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27장은 이전의 다윗과는 다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그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진 다윗과는 다른 인간적인 계산의 언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는 여호와께 물으며로 시작하던 다윗이 여기선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면의 추론과 분석 그리고 두려움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때와 정의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며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하죠. 다윗도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것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골리앗의 고향 아닌가요? 다윗이 그 도시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말씀의 긴장 요소가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바로 그 장소, 그 골리앗의 뿌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피신한 블레셋은 단순히 다윗을 외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모순이 일어나는 충돌의 장소가 됩니다. 그가 싸웠던 곳으로 숨으러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랬다는 것도 숨겼고요. 이건 전사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어버린 다윗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골짜기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 그럼에도 삶은 이어지고 삶을 버텨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왜 허락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겨울이 있을까? 왜 여름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겨울은 겨울의 기간 동안 식물의 생명을 보존하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고 다음에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 사무엘상 27장의 장면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에게도 이러한 자신을 보호하고 피신하는 이런 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때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줍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소유 혹은 이식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무엘서는 이곳이 유다 왕들에게 속한 도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방 왕에게서 땅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건 다윗의 치욕이자 침묵의 기간 아닐까요?
네.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다윗이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지요. 16개월 정도의 시간.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머뭇거리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글락에서의 시절 없이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말씀이 들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이 침묵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은미 자매님이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네,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며 세 번이나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족속들을 치면서도 그 사실을 아기스에게 숨기잖아요.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참 복합적인 장면입니다. 전략적으로는 뛰어난 행동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모호합니다. 그가 침입한 지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살육하고 증거를 숨기는 방식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이건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 명령을 어긴 모습과 비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울은 불완전하게 순종했고 다윗은 완전 진멸하지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장면이지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불완전한 순종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왕으로 통치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모호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00% 100% 정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늘 이것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이것이 완전한 승리인지 실패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마지막의 결과나 점수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겠죠.
네,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잖아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므로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지점 같아요.
네, 아기스는 눈앞에 보이는 정보로만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본 것, 그 정보가 그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요즘에는 우리가 가진 통계, 우리가 가진 조사의 결과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그의 내면, 그리고 그가 순종해왔던 과거의 역사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 장은 다윗의 신앙이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있는 듯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겨울의 나무를 살펴보면 잎사귀도 떨어지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 죽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 겨울에 뿌리에서는 그 얼어붙은 눈이 녹은 물들이 미네랄을 가지고 뿌리와 함께 생장하면서 뿌리가 깊어져서 단단해져서 그 다음에의 먹을 열매를 낼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넘어서서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장은 사울의 파국 그리고 다윗의 회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왕을 속이고 또 이방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후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일까요?
네. 우리가 실패해보지 않으면 사실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땅끝까지 흩으시는 것,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정말 흩어져 보지 않으면 안정되게 거주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죠.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마음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한겨울에 버려진 것 같은 시절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약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시기를 통해서 이방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공감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호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헛되게 지나가는 시절을 1년 4개월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을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다윗처럼 그들이 영웅시하는 사람들의 이런 타협한 것 같고 어두운 시절을 그냥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모호하게 넘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이렇게 이방 땅에 왕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훗날에 가보면 다윗이 범죄하였던 장면들을 직접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영웅처럼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 여정을 왕이 되어가는 여정을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그저 버려진 시간, 낭비된 시간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가고 흩어져야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하강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의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서 뿌리가 깊어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겨울 속에 뿌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빚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1년 4개월이지만 우리는 또 때로는 더 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장면들이 흔하지가 않은데요. 바로 이것이 영혼의 겨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어떻게 하나님의 봄을 준비하는가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장면 뒤에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는가? 말씀이 침묵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갈망하는 그 방향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러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막히고 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제 삶에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더 많았었어요.
네.
저는 시글락이라는 말이 깊게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도 그곳에서 잠시 안도하고 때로는 주저앉아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안식처가 아니라 의지할 것도 없고 정의되지 않은 복잡한 마음의 그림자들이 드러내는 공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글락은 도피의 장소, 도망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글락에 숨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내셔서 다시 부르시고 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네, 목사님, 결국 하나님은 이 시기를 책망하지 않고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더 두렵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때 때로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책망 대신 기다림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 속에서 다윗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묻고 있었다고 여겨지지요.
신앙의 가장 깊은 성숙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견디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은 하나님의 그런 부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나랑 동행하시고 나는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지?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변혁과 어떤 진동과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소중히 여기던 관계가 상실될 때 내가 의지하고 있던 어떤 기둥들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그런 인생의 다윗의 시글락의 시간처럼 내 인생의 시글락은 이런 곳이 있었어요 라는 그런 곳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저는 그런 도피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되게 좋았거든요. 좋긴 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사회에서 적응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누르니까 어찌 보면 거기를 하나의 도피의 장소로
네.
선택하고 갔는데 사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쯤 되면 나가도 되겠다라는
네.
그런 인도하심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도피해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불러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은미자매님도 내 인생의 그런 도피의 장소 같았던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어쩌면 숨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던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네.
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저에게 시그락 같은 장소는 집인 것 같아요. 네, 저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곤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고
아멘.
네, 제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준비가 잘 되면 좋겠다.
네. 네.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기도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을, 어떤 모습들을 형성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도자기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지만 가마 속에 들어갔을 때는 토기장이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불 속에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 가마의 불 속에 들어가서 그 토기 안에 온전히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다시 만나는 토기장의 손에서 영원토록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그 시간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이 시간 동안에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깊은 뿌리를 보이지 않는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적인 깊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시글락에서도 기브아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이 꼭 이런 기도처럼 들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내를 믿습니다.
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갑니다. 은미자매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로 버티는 것 같아요. 시글락에 머물고 있어도 또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요.
네, 우리는 시글락에 머무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걸어가도록 우리 차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끊임없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위험과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님, 저도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두려움과 염려에 이끌려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안의 연약함과 불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급한 결정 대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실수하고 돌아설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어두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가 내 안에서 식어갈 때 그 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시글락 같은 곳에 앉아 나를 잊은 것 같아서 외롭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없는 나를 지나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그리고 모든 순간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 그리고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1년 4개월이라고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의 날수를 주님은 세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날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 성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지난주에 과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수행하는 과제가 있어서 그걸 좀 하면서 바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아서, 네네. 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공부하러 갔다가 또 밥 먹고 공부하고 이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저는 열정 속에 감추어진 욕심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었어요. 저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유리할 때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불리해졌을 때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네, 그렇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나서야 그 길을 가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게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받았는데 빌라도에게 또 재판받으시는 건가요?
맞아요. 자, 이때 받은 재판의 종류가 서로 다른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재판은 종교 재판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한 재판이었고 빌라도에게 받는 재판은 사법 재판으로 로마법을 기준으로 해서 열리는 재판이었어요.
아, 재판의 종류가 달랐군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두 재판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한 채 억지스러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한 후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면 바로 사형 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건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씌울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넘긴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가 맞나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빌라도가 맞아요.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사도신경에는 왜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간 건가요? 말씀을 보면 빌라도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왠지 빌라도가 억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게 가장 커요. 빌라도는 유다 지역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물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름처럼 빌라도는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오면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었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만 보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빌라도가 굳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좋게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파견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만 잘 보이면 됐거든요.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싫어할 만한 일들도 거침없이 감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이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한 건가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유대 지역에서 이교도의 신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고 황제들의 조각상과 로마 군대의 깃발들을 예루살렘에 반입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 빌라도의 정책에 반발하는 자들이 큰 폭동을 두 차례나 일으키기로 했었어요. 이러한 폭동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폭동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나요?
네. 로마 황제가 총독을 임명하여서 파견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아무런 소동 없이 조용히 지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혹여라도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폭동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진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게 총독의 가장 큰 임무였어요. 자, 그런데 큰 폭동이 두 번이나 일어났으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몸을 더 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황제의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왔을 때 빌라도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상황을 듣고 보니 그랬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폭동이 일어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었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런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이 속된 말로 좀 어이없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 건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게 제목이었던 거예요. 로마인이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처형시켜달라고 하니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중대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처형시켜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빌라도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내용대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만 이게 로마법에 어긋나거나 아니 뭐 로마법 자체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바로 무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자 더 큰 목소리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안 그래도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라고 했었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요. 이미 두 차례나 폭동이 일어났었으니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유죄를 선언하면 나중에 로마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없었으니 빌라도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빌라도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아까 5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라고 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빌라도는 갈릴리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헤롯 왕의 관할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의 관할지라고 하는 건 갈릴리는 빌라도가 아닌 헤롯이 다스리던 곳이었던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세력들의 이 권력 구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중앙에서 파견한 고위 공무원이고, 헤롯 왕은 집안 대대로 특정 지역을 다스리던 마을의 뭐 이장이나 아니면 지주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자, 빌라도는 유대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파견받아서 온 로마 사람이었고,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권력을 이어받아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빌라도와 헤롯은 사이가 좋았을 것 같나요? 안 좋았을 것 같나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서로 권력을 놓고 싸우는 사이가 아니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들은 정치적인 경쟁자로서 서로 물고 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빌라도는 안 그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침 잘 됐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헤롯에게 떠넘겼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런데요, 헤롯도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민감한 사건인지 알았을 텐데 그냥 그대로 받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헤롯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고, 또 그로 인해 빌라도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오히려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매우 기뻐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전부터 예수란 자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던데, 마침 그런 예수를 자기가 직접 신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 잘 됐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오도록 해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문에 답하지 않자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빌라도 입장에서는 헤롯이 이제 알아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공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으니 다시 또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방책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또 묘수를 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생각하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좀 적당히 체벌해서 보여주면 분노를 삭히고 그냥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봐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지만 너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적당히 손봐줄 테니까 이제 그쯤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거는 마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남조선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오면은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모범수 중 선별해서 한 명을 아니면 몇 명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명절에 따른 특별 사면권이 있었는데 빌라도는 이러한 사면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작정을 세웁니다. 자, 이때 확실히 계획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수 중 한 명을 골랐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7절 말씀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체포되었던 바라바를 끌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자, 겉으로 봤을 때 빌라도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설마 바라바를 풀어주고자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악독하기로 소문난 바라바와 단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으로 재판에 넘겨진 예수님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나름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빌라도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된 무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그냥 서로의 목소리에 묻혀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누가 또 곤란해졌을까요?
빌라도가 더 곤란해졌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네요.
네, 그렇죠. 자, 말씀 속에 나온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자, 23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특별히 지금의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분명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렇죠?
네, 로마로부터 부여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누가 보더라도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뜻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나요?
무리의 큰 소리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을 배후로 두고 만들어진 권력의 특징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빌라도가 전형적인 세상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력해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세상 권력이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빌라도의 모습과 확연하게 비교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같지만 실체는 전혀 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자를 풀어주면서 그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권력. 이러한 세상의 권력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허황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세상 권력은 그렇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빌라도의 재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네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세상 권력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권력, 세상에서의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진 않는지.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생각해보면 저도 종종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쉬운 말씀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할 때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요.
아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마음속에 남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미수자매는 어땠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빌라도는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 진리를 잘 알았지만 그 군중의 눈치, 많은 사람들의 눈치, 즉 세상의 눈치 때문에 타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의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정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길을 선택해 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빌라도 또 알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두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또한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북조사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나서